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리브가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두 분 혹시 이번 주간 지내시면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떠올랐던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거짓이 아비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맞아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때부터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빼앗으려고 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일컬어 도둑이라고도 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단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정직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신처럼 거짓을 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거짓을 말하도록 유혹하죠.
잠언 14장 2절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멋지게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볼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만약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했어요. 만일 기초를 쌓게 되면 장자를 잃어버리고 문을 세우면 가장 어린 아들을 잃어버릴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거의 500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인 자매님이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째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도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네, 그랬죠. 여호수아 7장 1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선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간은 그 중에 일부분은 숨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네요.
그 일로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패했고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리고성에서 얻은 물건들이 아까워서 그러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원하시면 뭐든 가지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신 걸 보면 그걸 아쉬워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셨던 거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처음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의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노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은 세상 백성인 이방인들이나 하는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로 전리품을 숨겨둔 아간의 범죄는 아주 중대한 것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신이 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으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런데 거대한 성이었던 여리고에 비해 작고 약해 보였던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패하고 맙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서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러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명쯤 그리러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피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점을 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고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서열을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베델 동편은 여리고 쪽을 말하는데요. 아이는 작은 성읍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 성으로 정탐금을 보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정탐했을 때처럼 아이 성이 어떤 성인지 알아보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통과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했어요.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어서 우리가 사람을 많이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2,000명에서 3,000명만 보내면 아주 쉽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여리고성은 아주 크고 기름진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농작물을 추수할 수 있었고 그런 만큼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이었죠. 이렇게 큰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아 보이는 아이성 정복을 앞두고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험한 산골짜기 중간쯤에 있다 보니 거주민도 별로 없어서 아주 만만해 보였지요. 정탐꾼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쉬워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더니 아주 교만해졌네요. 갑자기 떠오른 이야기가 있는데 남조선에서는 올림픽이나 국제대회 양궁 시합에 나가면 늘 우승을 하지요.
아주 옛날 고구려 때부터 우리 민족들은 활을 잘 쏘는 것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양궁은 세계대회 나가서 우승하는 것보다 남조선 국내 대회에서 국가대표로 뽑히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도 남조선에서 열린 국내 대회에서는 우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늘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배웠어야 한다고 봐요. 아주 큰 성읍을 정복하다 보니 좀 작은 성은 눈에도 차지 않았던 거겠죠.
물론 아이성에서 패배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간이 전리품을 탈취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시작된 교만이 패배의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하자마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자기들 힘으로 됐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저까지 작은 아이성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교만한 생각들로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던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를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함정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말을 받아들여 3,000명쯤 되는 백성을 돌려보냈는데 크게 패하고 도망치옵니다. 성경을 보면 아이성 거주민들이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물처럼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너무 두려워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용기를 잃어버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혹은 이길 줄 알았는데 졌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어지고 수치스러운 마음도 들었겠죠.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 있잖아요. 볼 낯이 없다. 이런 의미랍니다.
여호수아는 죄를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 있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갈렙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고대해 보여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주장했었던 여호수아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한 말은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평과 똑같았어요.
도대체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거냐고 불평했던 것과 같은 말을 여호수아도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그 어떤 사람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라도 인간은 누구나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는 피를 흘리며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되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훌륭한 분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건 알지만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도 사람이기에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성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평만 늘어놨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달려주십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거라. 왜 이렇게 엎드려만 있는 것이니?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알고 봤더니 여리고성에서 취한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데 누군가가 그 약속을 깨버리고 몇 개를 훔쳐서 자기 장막에 넣어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성에서는 그것들을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데 사용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됐고요. 또 그 저주받은 물건들을 감춘 사람은 본인도 저주를 받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저주받은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밀려가게 됩니다. 바닷가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파도는 해변가에 왔다가도 다시금 멀리 밀려가잖아요. 파도가 밀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죄는 밀려가고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떠 밀려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요차요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운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운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넣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중에서 세라 족속이 세라 족속 중에서는 삽디가 삽디의 가족들 중에서는 아간이 뽑혔어요. 이스라엘 족속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만든 장본인은 아간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된 내막을 물어보았어요. 아간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바칠 전리품 중에서 훔친 것은 외투와 은과 금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탐이 나서 몰래 가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 최초로 죄를 저질렀던 에덴 동산에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처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먹음직하다고 생각했고 결국엔 따먹었죠. 아간도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 외투와 은과 금을 보았어요. 그리고 탐내게 되었고 결국 훔치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도 밧세바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이에요.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것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옛 어른들 말씀에 아이를 가진 여자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어야 태교에 좋다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었군요.
아간이 하나님께 훔쳤던 모든 것은 아간의 장막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과 모든 가축과 장막을 비롯해서 아간이 가진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에 태운 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도 분노를 그치셨고요.
혹시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고 무섭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맹장에 염증이 생겨서 수술해야 하는데 제때 수술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온몸으로 그 염증이 퍼져서 죽게 될 수 있어요. 그저 맹장 하나를 떼어내면 되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만약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동상에 걸려 썩게 되면 잘라내야 하잖아요. 제때 잘라내지 못하면 더 큰일이 나거든요. 아간의 범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아간을 잘라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로 그 범죄의 염증이 퍼져서 모두가 쓰고 죽게 됩니다.
맞아요. 아골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보니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음을 알 수 있어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우리에게 저것을 봐, 좋아 보이지? 갖고 싶지? 그거 가져도 괜찮아. 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절대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사단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고통뿐이니까요.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큰 성공을 거둔 뒤에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 죄를 짓고 결국 고통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짓은 우리에게 고통을 불러올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꼭 알려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거짓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직할 수 있도록 배워주세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모든 것에 정직해야겠지만 딱 하나, 만약 생명과 관계된 것이라면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데 거짓을 말해야 한다면 그때만큼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를 살리기 위한 거짓을 말하세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너비란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잖아요. 그때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먹을 것과 칼을 들려보냈고요. 원래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면 사울왕에게 고발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가드라는 것이 아기성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를 속여서 목숨을 구한 적도 있잖아요.
맞아요.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살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기도 바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까지 하셨거든요. 이것을 꼭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배워주세요.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발 목사입니다. 오늘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아유, 이게 더운데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누군가한테 시험을 당한, 유혹을 당해서 좀 넘어갔다 이런 일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저는 굉장히 오래전 일이긴 한데.
아, 네, 궁금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아, 되게 궁금해지는데.
친구의 유혹에 혹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디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고.
예, 네, 그건.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어떤 마음이
학교
들었어요?
때, 대학교 때.
대학교 네. 때? 아, 그랬군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했나요?
한 세 번 가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후회 안 하고?
두 번째부터 슬슬 후회했는데.
아니, 예은자매 내가 봤을 때 되게 착한 자매인데. 가지 말할 데가 어딘가 되게 궁금해진다.
그 학교 때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데 있잖아요. 많이
이렇게,
가는 곳.
이렇게, 이렇게 네, 춤추는데. 에이, 그 정도면 뭐.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네. 아, 아니고 내가 갈 곳은 아니구나.
춤 잘 춰요?
춤 잘 춥니다.
아, 우리가 통일되는 그날에 우리 예언자매 춤추는 걸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와! 자, 우리 미스자매님.
저는 그냥 좀 성공이나 뭐 약간 뭐 쾌락 같은 거 그런 거 좀 쫓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그런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그거를 되게 담담하게 뭐 그랬어요. 막 했는데 제가 아는 미수자매 나이가 한 22살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내 혼자 웃었습니다. 우리 북두선신자 여러분, 우리 미수자매는 22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 모아서 우리 신방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실게요.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대표하여서 백예연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랑을 일삼고 자기 가시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마안하는데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모두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언제나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신자들과 함께 신방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오직 예수님께만 드리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 신방 예배를 통하여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우리 미수자매님, 우리 예언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입니다.
목사님, 오늘 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중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요, 사탄이 참 우리의 약한 부분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탄은 항상 우리의 약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전략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결국은 예수님께 사탄이 유혹했던 건 뭐냐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네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지 말고 쉬운 길이 있다. 그 쉬운 길이 뭐냐? 그냥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날 한 번만 경배해라. 그러면 이거 다 돌려줄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쉬운 길이라고 하면 우리도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렇죠. 솔깃하죠.
오늘날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쉬운 길 알려주세요.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야기 잘해줬어요. 비법이 무엇입니까? 비결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쉬운 길이 있고 빨리 가는 길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솔깃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럴 수도 있나?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사탄이 예수님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에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 우리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럼 너 이거 회복시키려고 왔잖아. 우리 신자분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나요?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쵸. 아담 보고 다스려라, 통치해라 그랬는데 이 아담을 사탄이 와서 꿰이고 꼬시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라 이 말에 아담이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그냥 죄 한번 짓고 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이 이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순종했다는 얘기는 나는 당신의 명령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의미거든요.
아이고, 그런 뜻이라면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넘겨받은 그 모든 것을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거네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 거라는 거군요. 사탄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네요.
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건데 지금 내 거잖아. 너 이거 회복시키려고 왔잖아. 그러니 내가 줄게. 십자가의 길, 그래 어려운 길 가지 말고 한 번만. 너도 나에게 순종해.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깔끔하게 줄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여서 결국은 자기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위해주는 척하면서 뭔가 비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중요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야기를 너무나 잘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이지만 가야 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 이 길을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탄의 유혹을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 거네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북조선 신자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는 입술로 기도할 때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의 실제 삶은 돌아봐야 돼요. 실제로도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경배합니다. 이렇게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목사님 말씀 들으니 찔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이 아니죠.
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군요.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은 우리한테 예배드려라, 예배드려라, 은혜 받으러. 그런데 하나님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도 경배하고 세상도 경배해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우리 예언자 매님 읽어줄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재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재물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세상의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님도 섬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보면은요, 참 꽤 많이 점치러 다니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점치고 좋은 일과 나쁜 일 그리고 복과 재앙을 따지기도 합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날 나쁜 날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매일매일이 축복의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감사한 그렇죠. 날이고 새로운 날이고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님의 날이잖아요.
아멘.
맞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감사한 날이죠. 그리고 뭐 그런 것을 자꾸 따지고 이름 바꾼다고 뭐가 되나요?
맞아요.
이름 백날 바꿔도 소용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또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렇죠. 뭐가 달라져요. 그게 이름 바꾼다고 내 주변에도 이름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내 운명이나 미래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만 경배를 하면 세상적인 축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를 해도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도 경배하고 세상도 경배하려고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게 되고 마는 거죠.
맞아요. 아무것도 못 받는 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를 해야 하는데 것들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이것이 엄청난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달아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탄은 참 우리에게 솔깃하게 다가오는군요. 하나님도 섬겨 예배드려 괜찮아 예배드려 예배드리고 와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세상도 섬겨야 된다 안 그러면 너 굶어 죽어.
맞아요. 막 이러고 우리를 협박하면서 이도저도 이것저것 다 섬기게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어있어야 할 것 같네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경배하는 거 많죠.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기 명예, 인정받는 거, 생명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목사님, 뭐니 뭐니 해도 그 중에 우리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돈이지요?
돈 그렇죠. 만머니즘, 황금 만능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이 뛰어난 신을 이 만몬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은 돈소리만 들어도 자다가도 돈 준다고 그러면 벌떡 일어나고 돈에 의해서 끌려다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영화 같은 영상을 하루 종일 봐도 지겹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5분만 봐도 지겨워서 그렇잖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낚시에 빠져서 밤을 꼴딱 새면서 낚시하는 것도 봤습니다.
목사님, 이런 것들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만 경배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희석시켜버린단 말이죠. 흐트러놓는 거예요.
장애물이 된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런 취미생활을 취미생활이니까 하고 하다 보면은 점점점 늪에 빠져들듯이 그렇게 빠져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나중에는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요, 중독에 빠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중독은 어떻게 보면 작은 호기심에서부터 시작하고 취미 같은 일상에서 시작이네요.
참 위험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잘 안 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오늘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나는 어디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나는 돈 버는 일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취미생활하는 데 빼앗겨 있는가를 생각해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니면 나는 어디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해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걸 끊는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건데요. 쉽지는 않지만 이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5번을 한다 그러면 4번으로 그 다음날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이 되면 그 다음에 3번으로 줄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2번으로 줄이고 1번으로 줄이고
그렇죠.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는 노력, 그런 노력과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단칼에 끊어버릴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끊어버리려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려고 그 노력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세상적인 것을 끊어버리려고 힘들지만 내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 까닭에 그렇게 어려운 거를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구나 하실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 삶 속에 말씀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고 그런 죄의 모습들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처럼 보여줄 수 있다고 할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놀다가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어요.
아, 이러면은요 평생 못해요. 지금 힘들더라도 오늘 5번 하던 거 내가 4번으로 줄인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매일 술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건너 하루씩 이렇게 이제 건너뛰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줄여가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요 못 줄여요. 그러고 또 줄이는 거예요. 또 줄여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방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런 것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쉬운 길 선호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뭔가를 의지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 군대의 높은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도가 붙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사단의 유혹은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데 사단이 물러갔더라. 이런 일은요, 눈 씻고 찾아봐도 절대로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단은요, 바보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 우리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주님 주신 이 말씀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예언자매 미수자매님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목사님,
왜?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말씀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뜨겁던지 차갑던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사실 입술로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면서 정말 알게 모르게 다른 거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참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들이지만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뭐, 아 나도 연약하니까 뭐 이러면서
그래요.
약간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많이 빼앗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탄이 사실 그 사람의 제일 연약한 부분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상상도 많이 하고 막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항상 그런 이렇게 사탄의 생각이 딱 들어올 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정말 내 스스로 잘 물리치고 절제하는 게 필요한데 아, 결단이 중요하고 의지가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오늘 또 나눔 통해서도 잘 알게 됐고요. 이게 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정말 강력한 도움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귀한 나눔 나눠서 너무 고마워요.
네.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 해줬는데 이거는 예언자매가 얘기해줘서 살짝 좀 짚고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사탄이 영적 전투를 하는 가장 치열한 장소가 생각이에요. 이 생각에
네네.
사단하고 굉장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네. 우리 오늘 예언자매님 나눠주신 걸 기억하셔서 정말로 이 생각 관리, 마음 관리
네.
주님 잘 붙들고 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한 번쯤 이런 거 택도 없습니다.
네.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네, 들으면서
네.
도를 경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맞죠.
네,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아 이런
맞아,
거를
맞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순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순종하는 것이.
그렇구나.
왜냐하면 제가 인간이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너무 누릴 수 있는 그런 쾌락적인 것도 여러 가지가 너무 많고 한데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자라면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을 계속 멀리하고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매일매일 노력을 하는 거죠. 한 번에 끊어내기보다는 여러 번 시도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좋은 또한 나눔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도를 경계하자. 그리고 만을 추구하자. 하나님도 세상도 아닌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롯이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우리 북조선 모든 신자들,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항상 우리의 악한 약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단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쉬운 길이 있으니 그것으로 가라고 유혹하며 시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귀가 솔깃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말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은혜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똑똑똑 신방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함께 기쁨으로 주님만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오늘의 신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정말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예배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미수자매와 예언자매 가운데, 그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 아멘.